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9장 27절, 2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게 하시려고 단번에 드리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여러분 인내하시면서 하나님의 학교 열 번째 메시지까지 오셨는데 우리가 사는 이 땅이 하나님의 학교라는 그 개념은 이제 어느 정도 다가왔을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이라는 이 환경에서 우리는 배우고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변화를 경험하죠. 그리고 언젠가 이 과정이 끝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27절에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했습니다. 학교에 한번 입학하면 언젠가 졸업하죠. 물론 뭐 가정 형편이 어렵거나 건강이 나빠져서 중퇴하는 경우도 있고 학교 규칙을 아주 심각하게 어겨서 퇴학당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일정 시간이 지나면 졸업을 해요. 모든 사람에게 언젠가 인생의 삶이 끝나는 지점이 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 단 한 번의 죽음 예약되어 있고 간직되어 있다고 하나님의 말씀은 선언합니다. 불교나 힌두교에서는 윤회를 주장합니다. 사람이 태어나고 늙고 병들었다가 죽기를 끊임없이 반복하는 거죠. 이렇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이와는 다르게 선언하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 한 번 죽어요. 태어나서 이렇게 살다가 또 죽고 태어나서 또 죽고 아니에요. 한 번 죽는 것이 정해져 있어요. 그런 다음은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3일 전 11월 16일 목요일날 한국의 2024년 수능시험을 전국적으로 실시했습니다. 약 50만 명의 학생이 시험을 치르렀습니다. 대단하죠. 교육부에서 내려온 문서를 보니까 당일 아침 교통 혼잡을 줄이기 위해서 시험 기간 중에는 시험장 주변 소음을 방지하는 적극적인 지원 계획을 말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 있는 게요. 3교시 영어 영역 듣기 평가 진행 시간 25분에는 소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항공기 헬리콥터 이착륙 시간을 조정한대요. 전 세계적으로 이런 나라가 없을 거예요. 영어 평가 진행되는 25분간 비행기나 헬리콥터를 띄우는 것을 통제한다. 왜 그런가? 이제까지의 공부, 초등학교 과정 6년, 중고등 과정 6년, 12년 동안에 학습한 전부를 평가받는 시간이니까 부모나 당사자인 학생이나 극도로 신경 쓰는 거죠. 그래서 아침 오전 8시 40분부터 오후 5시 45분까지요. 몇 시간이에요. 긴장하면서 이 시험을 치르는 거죠. 50만 명이니까 거기 가족들 포함해가지고 하면은 뭐 어찌 보면은 대한민국 인구의 한 5분의 1 이상이 이 일로 인해서 신경 쓰고 또 카톡을 주고받고 이렇게 하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 인생 전부를 평가받는 시간이 있을까 하는 거예요. 이 학생들이 12년 동안에 축적한 무언가를 그 하루에 평가를 받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 인생 전체를 태어나서 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없다? 그게 합당할까요? 지구상에 사는 많은 사람은 이에 대한 개념이 없이 이 삶이 전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언젠가 이 순간이 올 때 총에 맞은 듯한 충격 가운데 영적 실상에 눈을 뜨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진실은 이것입니다. 첫 번째, 모든 사람은 언젠가 한 번 죽음을 맞이한다. 그리고 두 번째, 죽는 순간 한 개인의 운명이 봉인된다. 확정돼요. 삶을 사고 난 다음에 딱 죽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의 데스티니는 그 죽는 순간에 되돌릴 수가 없어요. 시멘트 있죠? 시멘트와 시멘트 자료와 그 가루를 물을 섞어서 반죽 상태, 무른 상태, 걸쭉한 상태에서는 뭐든지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3일 정도 지나면은 변형이 불가능해요. 깨든지 해야 된단 말이에요. 굳어져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려 했는데, 그 죽음에 처하게 되면 봉인이 돼요, 내가. 다시 살 수가 없어요. 확정이 된단 말이죠. 이번 목요일 날 이 아이들 시험 친 거, 16일 수능을 본 학생들 결과가 한 3주 뒤에 나오는데, 점수가 나오겠죠. 자신의 수험 성적표 확정이 돼요. 교육부에 진정해가지고 저 다시 치겠습니다. 없어요. 봉인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우리가 문자 한번 잘못 보내도 상대방이 읽어버리면은 해제가 안 돼요. 내가 잘못 보냈네 하고 이렇게 삭제를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미 상대방에서 열어버리면 내가 삭제도 저쪽에는 살아있단 말이에요. 지워도 소용이 없죠. 그냥 굳어지는 거예요. 소녀가 오랜만에 할머니 생각이 나서 오래 사시라고 문자를 보낸다는 게 그만. 할머니 오래 사네요. 이때로부터 그 할머니는 손자에게서 사랑을 거두었다는, 한번 굳어진 무엇? 우리는 크게 작게 이 삶에서 확인하죠. 근데 한번 확정된 굳어진 개인의 영혼, 변경될 수가 없습니다. 죽은 다음에 나의 데스티니, 그것을 변경하거나 하는 길이, 방법이 없다니까요. 왜냐하면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며, 이후에 달리 돌이키거나 변경할 수 없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 순간까지 그 일생을 어떻게 살았는지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심판에 서기 때문이에요. 이때가 되면 숨어있는 내용 모두 드러납니다. 감추어진 사실 모두 알려지고 나타나게 될 것이에요. 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늘 극도로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왜 제가 위안을 주고 격려를 하고 나 자신을 밝게 만드는 그런 성경 구절이 아니라 누가복음 8장 17절 같은 말씀을 암송할까요? 이게 참 잘 안 외워져요.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은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의 이 말씀을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 가운데 얼마나 될까?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지금은 많은 경우에 나의 삶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것이 숨어져 있고 감추어져 있는지요. 창조주 하나님에게도 그럴까요? 여러분은 성경책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복음서가 진리임을 믿습니까? 그리고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 어떤 성경책에는 빨갛게 활자 처리가 되어 있는데 그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이 누가복음 8장 17절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은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한 이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 믿어요? 이게 찔림을? 그렇다면 나는 이 말씀을 반영한 삶을 살고 있는가? 정말 내가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고 예수님께서 선언하신 것처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언제 드러나는데요? 감춘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다라고 했는데 그것이 알려지고 나타나는 그 순간 이것을 진짜 내가 믿는다면 이 말씀을 반영하고 살아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은 다음에 이 말씀을 믿습니까? 마태복음 12장 36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 보십시오. 안 믿습니다, 사람들이요. 성경 말씀 안 믿어요. 무엇을 보고 안 믿는 것을 아는가? 안 살기 때문에. 생각하다가 또 잊어버립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해서 신문을 받으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신데 진리이신, 진실이신, 공의이신 이 우주적인 존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관자이신 그 주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남편에게 한 모든 말들, 아내에게 한 모든 말들, 자녀에게 한 말들, 부모에게 한 말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많은 그리스도인이 성경을 읽고 있지만 주목하지 않습니다. 남의 일로 여기고 이 구질이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착각입니다.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반드시 짚고 지나갑니다. 영혼 가운데서. 본문 이브리서 9장 28절 말씀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르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했습니다. 이 말씀 부인할 수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여기까지만 봐주십시오. 예수 믿는 나와 상관이 있죠.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많은 사람 가운데 나도 포함되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께서 담당하신 십자가 은혜를 내가 힘입어서 이것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고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잖아요. 감격적이고 감사할 일이 있죠. 남의 일이 아니라 나의 영원한 구원과 관련된 나의 일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어지는 다음 말씀은 어떤가요? 자기 일처럼 느껴져요? 아니면 남의 일처럼 느껴져요?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우리가 받은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이번에 오시는 주님은 재림하신 주님을 인류의 죄 때문에 오신 게 아니에요. 2000년 전에 제 문제 해결해 놓으시고 이 대속의 은혜를 믿고 받아들인 사람과 아닌 사람,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제 왜 오시는가?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사건이 있는 거예요. 수험생들에게 2023년이 시작되었을 때 11개월 전에요. 고등학교 3학년 아이들 생각해 보십시다. 재수, 삼수생도 있겠지만 2023년이 시작되었을 때 그들에게 항상 11월 16일이 의식되지 않았겠어요? 이 11개월 잘하자, 잘하자. 계속 그 날짜가 의식되지 않았겠습니까? 고3이면요.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사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이것이 믿어지고 중요하게 생각되고 이 날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 정상 아니겠습니까? 아니, 대한민국 50만 명의 수용 응시자들이 2023년 11월 16일 이것이 믿어지고 중요하게 생각되고 이날을 위해서 뭔가 준비하고 너무 정상 아닙니까? 당연한 거 아니에요? 매일 의식하고 사는 것이 정상이에요. 왜요? 그들의 생애 가운데 중요한 지점 가운데 하나이니까요. 서울 시내 고등학교 3학년 교실에 걸려있는 거푼 있잖아요. 액자로 만들어가지고 기억나게 하기 위해서. 이게 뭐 어떤 구호는 뭐 질문형도 있고 협박형도 있고 구호형은 여기 보니까 어느 여자 고등학교 거푼인데요. 10분 더 공부하면 남편 직업이 바뀐다. 이 질문형에는 이런 액자가 걸려있대요. 대학 가서 미팅할래? 공장 가서 미싱할래? 이 협박형 같은 경우는 잘하자. 엄마가 보고 있다. 마지막 이거는 저도 빵 터졌는데 내 성적에 잠이 오냐? 아, 이게 거푼으로 걸려있대요, 진짜. 학생들에게 이 수능시험은 대한민국 사회문화적인 환경에서는 큰 이슈죠. 그리고 수능시험은 반드시 찾아오고요. 그리고 이 아이들은 이제 시험 치렀으니까 내년 2월 달에 졸업식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기간 가운데 뭐 응시도 시도하고 뭐 하겠죠. 보통 졸업이란 말의 영어 단어가 뭡니까? graduation 이렇게 써죠. graduation. 근데 보통은 commencement라는 단어를 더 많이 써요. graduation은 학업의 종료라는 의미이고 commencement는 새로운 출발을 강조해요. 어차피 졸업식인데 그래서 commencement ceremony 그렇게 하면은 지금 공부 과정이 끝났어.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제 너희들 새로운 시작이 있어. 이런 의미를 가진 식을 가시는 거죠. 하나님의 학교에 입교한 사람들에게 졸업하는 날이 다가와요. 이제까지 학업 과정이 끝나고 배운 것을 평가받고 새로운 출발을 하는.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죽음은 존재의 종료가 아닙니다. 죽음은 종료가 아닙니다. 죽는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죽음은 졸업식과 같아요. 고등학교 졸업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다음으로 이어지죠. 죽음은 존재의 종료, 끝이 아니라 다음 차원의 삶으로 이어지는 하나의 분수령과 같은 것입니다. 한번 죽는 것은 100% 확실해요. 그 다음에는요. 궁금하죠. 무엇이 있을까? 뭐 어떻게 되겠지 하는 생각은 너무 아니라는 생각이에요. 뭐 어떻게 되겠지? 죽음 저편에 사후 세계를 막연하게 불투명하게 맞이하는 것처럼 정말 안타까운 게 없어요. 탐구해야 됩니다. 사후 세계에 대한 정보를 탐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탐구가 형편없는 해답을 주는 소스들이 있어요. 형편없는. 사실이 아닌 가짜 정보를. 사후 세계에 대해서 정확한 진실은 하나님의 말씀에 계시되어 있습니다. 유일하게.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들 시험 치르기 위해서 출제 범위와 시험 영역이 알려집니다. 학생들이 교육받은 과정 안에서 시험이 나오죠. 우리는 어떠한 것에 근거해서 우리 삶이 평가받을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평가받을 거예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요? 그런 기준이라는 것이 있기나 할까? 그럼요. 있습니다. 어떤 기준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준이에요. 예를 들어서 십계명 아시잖아요. 열 가지 계명. 지키라고 주신 것이에요. 출애굽기 20장 12절 잠시 보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많은 사람은 하나님의 학교에서 학습해야 될 내용이라는 사실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이 기준에 따라 자신이 심판받게 될 것이라는 것이 생소한 개념이에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본능적으로 공경이 안 되니까 힘이 없고 생산성이 없는 그 부모에 대해서 애써야 되는 거예요. 이 영역은. 그래서 명령을 주신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다가오는 영혼 가운데서 그 창조주를 만났을 때 그 부모를 어떻게 대했는지에 따라서 나의 데스티니가 달라진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십계명 그런 게 있지 라고 하고 삶 가운데 살지 않습니다. 이게 무서운 점이에요. 두 번째 14절 보십시오. 가늠하지 말라. 에이, 뭐 자신이 열어보고 탐닉했던 음란 사이트 방문이 가늠에 해당된다는 거 아십니까? 이런 행위가 자신이 심판을 받을 때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것을 알고 있느냐고요. 지금 12살짜리 남자아이가 보는 음란물의 정보량 그리고 수위 그것이 3, 40년 전 성인 어른이 10년 동안 접한 음란물의 수위를 수십 배 넘어요. 지금 우리 세대가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가늠하지 말라라는 이것을 보면서 나를 생각하고 내 자녀를 생각하면서 기도로 연결 안 된다고요? 기도로 쉰다고요? 기도할 게 없다고요? 16절 보십시오.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3500년 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준 그 명령 3500년 뒤를 사는 우리 세대와 무슨 연관이 있겠느냐고. 그러나 우리 삶에는 자신이나 자신과 관련된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사실을 왜곡하면서 대화를 하는데요. 무수히 쏟아지는 사실을 왜곡한 신문기사들, 자신의 펜이나 키보드를 가지고 만들어낸 기사에 대해서 창조주 하나님 앞에 설 것을 염두에 두고 기사를 작성하느냐고요.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식하고 내가 언젠가 그 창조주 앞에 서게 될 것을 생각할 때 내 삶이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보는 것과 혀와 내 생각세계와 내 마음작용, 내가 꿈꾸는 뭔가를 추진하는 그런 것들이 크게, 빠르게, 뭐 거대하게, 거창하게, 와, 이 위험 요소가 있구나. 다른 사람을 밟고 내가 속도 내면 안 되는구나. 논쟁 가운데 항상 이기는 것은 거기에는 죄가 연루될 수 있구나. 성령께서 기뻐하지 않은 그러한 것을 내가 욕심내어서 내가 핏대를 높일 수도 있구나. 기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조심스럽게 살아가지 아니하면 민수기 23장 19절 잠시 보십시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그렇지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리. 하신 말씀 반드시 실행하십니다.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중요한 것이 긴급하지 않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이 늘 긴급하면 우리는 이 실수를 줄일 텐데 신경을 많이 쓸 텐데 희한하게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단위의 것은 긴급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혜 있는 사람들만 중요한 것을 긴급하게 여기고 그게 주목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긴급하지 않습니다. 하인리히 법칙이라고 들어보셨죠? 하인리히 법칙. 1대 29대 300. 1대 29대 300 법칙이라고도 말합니다. 어떤 대형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수십 차례 작은 사고가 있고 수백 번의 징후가 반드시 나타난다는 통계적인 법칙이에요. 보험회사 직원인 허버트 하인리히라는 사람이 보험사고를 통계를 내봤더니 산업재해 사례 분석을 통해서 하나의 그 법칙을 발견해요. 한 번의 큰 사고, 메이저 인저리가 있기 전에 29번의 경미한 사고가 있고요. 그 전에 300번의 무상해 사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밝힙니다. 다시 말해서 아주 큰 사고 하나가 있기 전에 29번에 해당되는 작은 사건 사고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 전에 사소한 사고 300개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성수대교 붕괴나 삼풍백화점이나 세월호 사건이나 다 적용이 돼요. 이 법칙은. 성수대교 붕괴는 하나의 큰 사고예요. 근데 그 전에 29개의 작은 그 한번 위키피디아나 나무위키나 가보세요. 작은 재해들 29개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뒷받침하는 사선 사고들, 징후들 300개가 등장하죠. 건강도 그래요. 메이저하게 건강을 망치기 전에 어떤 무언가가 건강 위기를 알려주는 신호에 해당되는 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긴급하지 않으면 중요한 것을 소홀히 하면서 지나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중요한 것에 시간을 할애하지 않습니다. 왜? 긴급하지 않으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자주 말씀하실까? 우리 부모된 사람이 자식에게 말하는 것보다 덜 말씀하실까요? 아닙니다. 훨씬 자주, 엄청 자주 말씀하십니다. 문득문득 여러분, 이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아닐까 느낄 때가 많을 텐데 그 주님의 말씀 맞습니다. 물론 악한 자가 정죄하는 음성을 들려주기도 하지만 자 야고보서 4장 5절에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이런 구절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던 이들 가운데 나중에는 크게 실족해서 끝내는 주님의 뜻을 역행하는 쪽으로 삶을 마감하는 아주 비극적인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도 주님께서 얼마나 말씀하셨을까? 돌이키라는 그 세미한 음성을 얼마나 다양한 방식으로 위험 징후를 말씀하셨을까? 한리 법칙을 여기서 적용하면 300번 이상의 이상 징후를 알려주실 거라는 거죠. 영적으로. 그리고 그의 생애 가운데 29번의 경미한 어떤 크고 작은 사고들이라고 할 수 있는 사건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건강일 수도 있고 부부 사이의 안 좋은 관계일 수도 있고요. 작은 일들이 있습니다. 메이저한 무언가가 큰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징후들이 있었고 작은 사고들이 있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라는 그 주님을 추구하는 대신에 만약에 주님의 뜻을 무시하고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과 자기 확신 가운데 인생을 그냥 꾸려가면 그 결국에 어떤 비극적인 그 일들을 맞이하게 된다는 걸.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땅 가운데 경험하는 어떤 큰 안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사건이라 할지라도요, 주님 앞에서 서기 전까지는 기회가 있어요.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아무리 큰 실패라 할지라도. 그런데 이 땅을 떠나고 몸을, 이 육신의 생명이 다 하는 그 순간에는 돌이킴이 없다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라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최종 권위입니다.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자기 의견 전체를 다 내어서 합해도 이 주님의 최종 권위를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이 설교 말씀을 종결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재헌신을 부탁합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가져요. 과거에 아프리카의 식인 부락이었던 그 마을에 사업을 하는 백인 남자가 방문했습니다. 그 마을을 방문했을 때 그 흑인 원주민이 성경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인 남자가 아직도 당신 그 시대에 뒤떨어진 책을 보냐? 라고 비웃듯이 말을 하니까 그 흑인 남자가 씩 웃으면서 대답합니다. 이 책 아니었으면 당신 오늘 내 식사였어. 하나님의 말씀은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가집니다. 이것은 맞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삶을 산 사람은 보상받습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요. 13절 보십시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긴급하지 않아요. 기도는 아주 중요해요. 그러나 긴급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기도 안 하기 쉽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하지 않기 쉽습니다. 긴급하지 않으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긴급하지 않으면 소홀해요. 그러나 일부의 소수의 사람은 긴급하지 않지만 중요한 것을 알기 때문에 여기에 시간을 드립니다.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날 때 비로소 그 실상을 알게 될 것이고 그때가 되면 아, 내가 선택한 것이 옳았구나.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기를 잘했구나. 그때 그 사람은 영혼으로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꼭꼭 씹어먹는데 할애했던 시간들.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자신의 것이 되도록 최화되도록 말씀을 작은 목소리로 읊조렸던 그런 시간들. 말씀에 마음을 두고 그것을 새겨놓고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애썼던 그 시간들이 보상으로 이어지는 것을 그때 확인한단 말이에요. 긴급하지 않지만 중요한 것에 그것을 긴급하게 여겨서 투자했던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졸업식 축사 가끔 유튜브에 보면서 웃기도 하고 감동적인 어떤 연설을 대하면서 와 대단하다 이렇게 느낄 때가 많습니다. 덴젤 워싱턴 같은 일급 배우가 펜실베니아 대학교에서 한 졸업식 스피치라든지 어떤 사람은 졸업식 스피치가 아니라 영화를 찍네, 영화를 찍어. 그렇게 하는 코멘트도 보았고요. 스티브 잡스가 죽기 전에 스탠퍼드 대학에서 그 졸업식 축사할 때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의미 있는 메시지를 담고 있죠. 만약에 저에게 이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주어질 기회가 아주 희박한데요. 가능성이. 저는 이 표현을 그 연설물 가운데 넣을 겁니다. 제 스피치 가운데 반드시 이 표현을 넣을 거예요. 영화 글래디에이터에 나오는 대사. 영원한 비전교회 성도들은 익숙하게 들으셨겠지만 What we do in life echoes in eternity.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하는 것 영혼 가운데서 메아리 칠 것이다.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하는 것 영혼 가운데서 영원 가운데서 메아리 칠 것이다. What we do in life echoes in eternity. 저는 이것을 너무 확신합니다. 이 세상에서의 시간과 기회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의 부요가 영원한 부요가 달라질 것을 저는 뼛속 깊이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엄향적으로 또 스피커의 문제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 경청해 주신 여러분 축복하고요. 제가 잠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살아계신 하나님, 여기 하나님의 사람들 모여서 예배하고 주의 말씀을 경청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학교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며 주님을 배우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이 언젠가 마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설 것입니다. 그리고 영혼 가운데서 보상을 받을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수험생들이 이 한 해 동안을 힘을 다하여서 매진하듯이 주의 백성들이 주의 말씀 붙들고 이 영광스러운 날을 생각하면서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순간순간 지혜를 더해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진리를 밝혀주셔서 격려하시고 이끌어주시고 좌절하지 않도록 주께서 용기를 북돋아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